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어머니 주일마다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구절 살피겠습니다. 평행 본문인데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라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이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려 떠나 떨어진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시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어머니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잘 낳아서 살고 있었는데 계획이 없이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체 구조상 이상이 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지울까 아니면 그대로 낳을까 아니 낳는다면 평생 이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은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 준 그의 사모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저 사모님이 이렇게 조언해 줬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장은 그 아이로 인해서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어머니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시 낳고 보니까 신체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귀가 한쪽 귀가 없어요. 한쪽 귀가 없는 아이를 낳은 겁니다. 비정상적인 아이를 기르면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아이에게 축복해 줍니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봅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손녀딸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어머니는 상담해 줬던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사모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의 가정에 그런 자녀가 와야 되는가?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기르고 보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이 세 가지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말합니다. 첫째,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교회만 갔다 왔다 했었는데 그런 믿음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산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간절해졌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정 부모님과 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손녀를 위해서 같이 부모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체험 없는 분은 많은 체험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만 죽일 수 있다면 무든지 할 수 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지만 자존심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존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존심은 그 사람을 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역시 자존심일 겁니다. 자존심이 나쁜 겁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도 그 자존심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존감이 더 높아지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갑니다. 어느덧 위독한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님이 생각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 믿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기회를 갖고서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구원을 얻던 강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니거든요. 죽음의 순간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심려 막시각을 지은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뜨려야 할 최고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허황된 자존심입니다. 오늘 주제별 인물 성경 공부 우리가 또 베드로 살필 텐데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런 허황된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심만 버릴 수 있다면 결국 은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존심을 버린 어머니 간구 결국 예수님에게 큰 믿음의 여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어머니의 간구 어떻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조용히 지내려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당장에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헬라인이요. 스로보링의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마가는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죠?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에서 많은 이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닝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스로보닝이라는 말은 시리아, 또 보닝계가 합쳐진 말인데 당시 이 보니의 고강국 안에는 대표적인 두 지역이 바로 두루와 시돈입니다. 이 여인은 보닝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루와 시돈 지역에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 시돈 사람으로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스타드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 여인 이세벨. 하나님의 선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바알 신전으로 세웠던 사람. 바로 이런 지역에서 이 여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사는 지역도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곳이기에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불신앙적인 지역에 사는 여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소문만 듣자 바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7장 25절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가 그 지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경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죠. 그 리미트들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정도에서 나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마치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청원하는 것처럼 아주 기쁘게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27절에 일어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네로 이방인을 개로 불렸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이 누구 취급당한 거예요? 개 취급당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말이겠습니까? 아, 주님, 그냥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선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덜 입겠는데, 아니, 개 취급이라니요. 왜 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개는 썩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그런 청석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음식이 나오면 개에게 던져줍니다.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참고 견디야 되나, 안 그러면 그냥 자리를 일어나야 되나. 옛날에 우린 말이죠. 동냥 안 주려면 쪽박까지 깨지 마라. 그죠? 그 바보들과는 쪽박까지, 바가지까지 깨버리는 그런 모습.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고민도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그런 치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그런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눈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개 취급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의 눈치는 더 따가운 눈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예수의 말씀은 1차가 침묵이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니까 1차가 침묵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꾸 소리 지르는데 주님 쫓아버리시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할 순간의 땀을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더 침묵해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믿음 보이겠습니까? 됐어요. 예수님 아니어도 내가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자존심 세요, 나도. 그러갈까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 한마디가 바로 주님 말씀이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 했으니 내 딸이 곧 나을 거다 말합니다. 이 큰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큰 믿음이란 문제를 가지고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 생겨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모든 순모를 감내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네. 여러분에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네. Jesus is the answer. 이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태도에서 이런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외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하는 지칭을 이방 여인이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라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주종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대한 칭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 하나는 떼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칭호죠. 떼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용하시는 파테르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사용했던 크리오스, 주, 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주님, 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일반적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명사로 사용해서 이 여인의 호칭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것.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소문만 갖고도 그것을 꿰서 예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큐티하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 하. 이 사무엘 하에서 계속적으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에서는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야기하냐?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높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말에 어떻게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똑같이 거기다 옮겨온 거예요. 그냥 시편에 말씀 똑같이 옮겨가고. 그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므로 인정하고 높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의 큰 믿음이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소문만 듣고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거기 외친 첫 마디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관습과 체면을 따라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지경은 바운드리예요. 먼 발치에서 예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간구는, 어머니의 기도의 간구는 결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성경민 목사가 작사한 어머니의 기도를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저도 어머니를 보낸 지 2016년에 보냈으니까 벌써 몇 년 됐죠?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뒤늦게 예수 믿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제일 큰 슬픔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해 아쉬움이지만 영적으로는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지, 잘 서포트하고 있는지 어머니 주를 맞으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삐뚤게 나갔던 자녀가 바로 서게 되고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그 아들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눈물로 기도할 때 연약한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로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뭐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짤막한 한마디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뭐 자랑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건데. 외칠 수 있는 외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여러 가지 말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를 다 해보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만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또 주일에 또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들 이 교대에 와서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인은 구체적으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뭐가? 뭘 기도하는지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고침받으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비를 넘겨야 했죠. 이런 고비를 믿음으로 넘기고 또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주님이 1차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제자들은 쫓아내자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개치로 갑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의 말씀에 반항하거나 대들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으려고 나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옳습니다. 근데 여인은 옳습니다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요즘 이거죠.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이 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개가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자, 자존심을 죽이니까 담대함이 나오고 적극적이십니다. 어차피 걔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스러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면,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괜히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세우다가 하나 앞에 기회를 놓치고 망하는 인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딴 게 없어요. 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9절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무슨 말 했어요? 이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옳습니다. 걔들도 죄 죄인의 상에 떨어지는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했다고 주님이 이 말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죠.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귀신아 나가라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인의 긍휼을 구한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백부장의 이방인 백부장의 시츄에이션과 이 귀신 들린 딸을 놓고 간구하는 여인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 만나지 않았고 병자에 대해서 원격으로 다 치료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는 여인의 칭찬의 모습입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접었어요. 주의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하기 전까지 딸의 병이 어땠어요? 계속 그 자리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말하는 순간 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언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까지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일까? 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핸디캡 같은 그런 딸을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커버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하 예수님 돌아가라. 이 말, 주여 옳습니다. 항아리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 그 응답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말 때문에 믿음 있는 자라 인정받았다면, 이 아이는 평소에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얼마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패배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 대화 속에서 어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후회와 낙심, 포기의 말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언제 일하고 역사하겠습니까?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후회와 한탄, 원망과 낙심 이런 분위기에서 잘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귀신이야.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늘 우리가 언어 속에서 말 속에 이런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또한 원망만 하고 있다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을 세우고 희망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증거란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이런 언어, 이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귀신을 쫓아주는 것은 임시 처방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딸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의 언어를 먼저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말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인정하시는 마음을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끌어가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사실 문제는 딸이 아니라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변화산 안에서 말 못하게 귀신들 아이를 데려온 아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변화산 안에서. 이 변화산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그 세리자들이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사실지고 여기서 구합시다 얘기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뭐랍니까? 선생님이요, 내 아들이 말 못한 귀신 들려서 물에 던지고 자꾸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와서 했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아비가 금방 그대 얘기 듣고 뭐래요? 9장 24절에 말한다. 그 아비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치유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치유합니까? 그 아비의 믿음을 바로잡아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니까 그 아이비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장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의 해답을 밖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주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또 신앙적인 응답을 보일 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여인은 변합니다. 무슨 말래요? 믿음의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주님이 치유자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거면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애기가 아니라, 애기가 아니라. 왜? 주님은 좋은 분식에 부스러기를 줘도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부스러기도 좋은 것입니다. 누구는 떡 주고 누구는 부스러기 줘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 갈 필요 없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아멘?
네.
우리 이것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평가가 아니라 그냥 주께로 왔다면 우리는 아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시고 다 우리 상황에 맞게끔 연단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개라고 했을 때 자존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예수님이 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 다른 의도가 뭐냐? 자, 보세요. 어제의 첫 마디 예수님은 일단 침묵하고 일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에는 냉대한 말로 그녀를 무시했어요. 세 번째 말에는 칭찬함과 함께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끈질기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의 소원을 마지 못해 들어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녀들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의 말씀을 비참한 이방인을 돕지 않으려는 못된 예수님의 반응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교훈을 의도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죠? 그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 면전에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적대심을 나타내 보이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자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그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 할 때부터 그 믿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대인조차 부정한 메시아를 참 메시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므로써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를 촉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부한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그 소원을 외면치 않고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내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은 그녀를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판단위에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원대로 되라 이것은 직역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각종 난관을 인내를 극복한 여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본이 뭐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항상 좋은 때에 좋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외면해 버린 것 같았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을 알면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나는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해답을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100살로 난 아들입니다.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것이 없었다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장난이시죠? 차라리 늙은 우리 부부를 데려가십시오. 아들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이나 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못하는 자다. 자신의 성품과 반대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걸 내가 압니다. 이방신처럼 몰라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그런 이방신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아니 이런 고백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럼 죽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야 할 겁니다.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갖고서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 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확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한 가지 확신을 이 여인이 담대하게 갖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니까 개라는 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니까 문제를 갖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믿으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만 하나만 가져도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말 한마디 주어올소이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받고 귀신들인 딸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올 때는 부스럽게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것은 그 이상의 알곡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부스럽기를 기대하고 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곡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주여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주시옵소서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알곡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아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합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없는 자존심 버리십시오. 서론에 말한 것처럼 자존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가 보입니다. 이 여인이 주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큰 믿음이라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옳소이다 말하는 그의 태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여 나를 도와주소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없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태도, 그 겸손, 그 간절함, 그것이 주님 보기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됐냐면 그녀의 신뢰와 확신과 겸손과 인내까지 모두 포함한 그 일을 보고서 큰 믿음을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린 어머니의 간구가 큰 믿음을 인정받았듯이 어머니 주위를 맞아서 여러분도 마땅히 이 가난 여인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 앞에 옳습니다라는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